1968년도 멕시코시티 올림픽 높이뛰기 장면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높이뛰기에서 기록을 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앞을 보고 달려가다가 도약해서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그 발을 넘는 스트레들 기술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에서 미국의 딕 보스베리라는 선수가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높이뛰기 종목에 대한 접근법 자체를 영원히 바꿔버리는 기술인 포스베리 풀롭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뒤로 점프해서 등을 굽혀서 발을 넘는 방법을 시도하여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죠. 이때부터 배면뛰기 포스베리 풀롭이라는 방법은 현재까지 높이뛰기 기록을 올린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낸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행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나요? 하나님은 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지?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그런 삶의 여정들 쭉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이 내 인생은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어떤 방법으로 나를 다루고 계시는가?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최상의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아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바로 나타난 현상, 현실 그 너머에 철저하게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신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질문을 하죠. 목사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뭐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흔히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뭔가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즉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세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가 받은 것보다도 더 교만해지면서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봅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면 그는 유다인이었다, 유대인이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이라고 밝힌 것은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한 10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 바벨론, 그 다음 메데파사로 이어지는 이 이방 나라로 잡혀온 지 100여 년 이상 세월이 흘러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그 사람 속에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분은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베냐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울왕의 후손으로 왕족이라는 것도 동시에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말씀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자신도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자기의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은 비록 바사 왕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이름까지 바꾸면서 지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시야. 하나님께 이 모든 역사가 달려있어. 그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한 것은 왕비였기 때문에 구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왕비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죽음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결단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결단 속에 그 마지막 밑바닥에 있는 게 뭡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느부갓네살 왕의 간곡한 부탁에도 거절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결국 부물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죽음을 선택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 고백을 받아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 길갈이라는 곳에 주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 때 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떼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했던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할례를 받게 만든 겁니다. 사실 군사적으로는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친다고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죠. 그들은 농사 짓는다고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고 너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의 역사를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타락의 시작은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세상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물질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세속적인 것이 그 삶을 지배하면서 현실과 동화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은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도 그 문화와 신앙을 갖고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바꾸는 힘이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은 이 정체성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기준과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교회만 나오는 사람은 교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마음에 찌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통치자 되신다.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과 바사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물질이 주인이 되는 흐름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권력이 이 흐름이 되는 그런 이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면 돈에 따라가게 되고 권세에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강력한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현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아, 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지. 주님께서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모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잣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 인간관계의 형태는 어떤가, 이 세 가지를 측정해 보면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계부를 써봤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카드는 어떻게 쓰고 현금은 어떻게 쓰고 하는 거 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저는 뭐 모르죠. 쓰는 것만 집어넣으니까. 한 달 통계를 딱 보니까, 통계 분석표가 딱 나온데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로 시간을 많이 썼는지를 보여주고 내가 무엇에 돈을 많이 썼는지 정확히 보여주면서 아,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 삶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기준은 뭐 그보다 더 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명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세속적인 것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탐욕과 탐심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장욕의 정욕에 지배를 받게 되고 좋게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모르드개가 유다인이었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무엇을 하는지 나는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볼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주님과 분명하게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인생의 기준이 아니구나. 주님께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내 주권을 내어놓습니다. 그 고백과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성경을 봐도 발견할 수 있고 성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속에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본문이 속한 2장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에스더에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리 나오고 17절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을 얻은지라. 여기 은혜, 은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은혜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그런 사랑과 축복을 말합니다. 15절 마지막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 헨도 헤서드와 마찬가지로 호의나 자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스더가 받았던 헤세드라는 은혜는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지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죠. 2장 8절 보니까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한 헤게 수하에 속하니 이 말씀 속에 이 동사관 3개 나오는데 나갈 때 이끌려 속하니 이 표현 이 모두가 수동태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에스더의 인생을 몰고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부어져서 그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철저한 경쟁과 자격과 능력을 같은 통해서 사람을 분류합니다. 비교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면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우리는 조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개에게도 에스더에게도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다면 어메이징이라는 단어입니다. 놀랄만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렇죠. 놀랄만하다. 놀랄 수밖에 없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내 개념 속에 없는 거고 우리끼리 전혀 우리 삶 속에는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은 에스나 모르드개에게만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도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분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인의 모습일 때에도 쓸모없는 연약한 존재일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심지어는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 베푼다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는 왜 제가 예수 믿은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신지 잘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찾아봐도 제게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더듬어 올라가면 어떻게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지금 돌아보면 은혜야라는 것,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은혜라는 것, 그 은혜가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으로 자기의 삶을 쭉 꿰고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힘들고 죽을 고비를 계속 넘으면서 살아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잠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그 틈틈 사이사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세워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뜰 수만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남에 공단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자매들이 주로 이제 그 마진 딸들이 많이 공장에 왔습니다. 17, 18 이제 대학 갈 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그들 속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를 공부를 시킬 수 없어서 일터로 내보내고 내가 번 돈 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동생들 공부시킨다는 그 마음 때문에 늘 친구들과 사이에서 열등감과 그리고 슬픈 이런 마음들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상담을 공부했으니까 하면서 밥상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요. 밥상. 밥상 그려보면 그 가정의 형편을 조금 알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밥상에서 좋았던 기억들이 있냐 그랬더니 가장 어두웠던 잠이 안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두워요. 말도 없고. 근데 애가 눈이 바짝 뜨이면서 아, 있어요, 있어요. 그러더니 어떤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제가 밥숟가락을 떴는데 그 무서운 아버지가 고기를 이렇게 생선을 집어서 자기 숟가락 위에 얹어주는 그걸 기억이 낸 거예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제 삶에도 정말 사랑받고 좋은 것이 있었네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약간 뒤로 물러나서 내 삶 속에 그 위기를 그러면 어떻게 지내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아서 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러나 약간 뒤로 물러서서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그 절벽을 건너왔어요? 여러분 힘으로 왔나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삶은 어떻게 살까요? 바울은 예배소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은혜를 입고 일꾼이 되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헌신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섬김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겸손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명도 없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절박한 기도도 없습니다. 왜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는 우리가 얘기 아는 것처럼 왕궁에 들어가서 늘 화려한 것만 보고 좋은 데만 승승장구하니까 그 인생은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성경 속에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 이제 모르드개나 에스더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바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 증도라는 곳에 이렇게 가면 문준경 우리 전도사님 그 기념관이 있죠. 아마 옛날에 우리가 같이 이제 국내 유적지 많이 다녔는데, 기독교 유적지 많이 다녔는데, 거기에 보면 영상에 그게 나옵니다. 김준건 목사님, CCC 총재했던 김준건 목사님은 거기 출신인데, 그분의 김준건 목사님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 회고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아픈 사람 배후에 손 얹고, 하나님 여기는 약도 없습니다. 여기는 의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어른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우리 CCC 통해서 이 대학생 캠퍼스를 정말 많이 전도했던 그 목사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가 필요한 분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이 은혜가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의 이 사랑과 따뜻함을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진정한 아멘이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함께 드려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중요한 주인공들이 한 다섯 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아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의 실수, 와스티 왕비의 폐위, 신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자 잠언에서는 지혜자가 2장 21장 1절이 이렇게 그 지혜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봅니다. 에스더 2장 1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의 전환점이면서도 시작되는 시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근데 여기 생각하거늘, 이 생각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자기가 행한 일을 후회하면서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하늘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후에라는 표현,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 후에에 대해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아수르 왕이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4년의 공백이 있어요. 4년. 이 4년 동안에 이 아수르 왕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 아버지 다리오 왕이 정복하다가 실패한 그리스를 정복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살라메스 해전이라고 그렇게 역사에 나오죠. 거기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가 마음먹은 것은 다 할 수 있고 생각한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가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일주일간이나 더 베풀고 했던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 왕이 실패자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자기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고독이라는 것을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나와 함께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마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인간적으로 예쁘고 잘생긴 아름다운 처녀들이 그의 눈에는 일단 우선순위의 가치에서는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있다면 누군가가 내 마음의 외로움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외로움에 대한 전문가는 누굴까요? 에스더만큼 외로움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을까요? 포로로 잡혀왔는데다가 부모는 다 죽고 자기 사촌 오빠 중에서 길러질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외로운 사람은 어디에 외로운 사람이 있는지를 압니다.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외로운 눈빛을 하고 있는 자기를 알아준 것 같은 에스더에게 그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예쁜 여자들 다 불러 모았는데 여러분 변별력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 여자아이들 보면 다 똑같이 예뻐요. 변별력이 없어요. 누가 더 좋고 누가 안 좋고 몰라요. 그보다 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에스더가 눈에 띄게 됐을까요? 그에게는 그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 말을 듣고 내가 이 3개월 저 왕에게 못 나간 지 한 달이나 되는데 내가 왕에게 임의로 나갔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폐위당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죽겠다 생각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장 1절 말씀하고 연결되죠. 후회하면서 자기를 돌아봤죠. 그 후회 중에 뭐가 있죠? 와스디를 배시킨 것. 참 괜찮은 여자였는데 내가 술김에 명령한 것이 그렇게 됐구나 하는 걸 돌아볼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에게 내가 또 오늘 또 실수하면 저 여인마저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에스티를 받아들인. 하나님은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뒤에 뒷부분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 왕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왕이 조사해보니까 정말 이 암살 음모를 꾸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하고 왕의 역사 속에 일기에 왕중 일기에 적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모르드개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사건은 잊어버렸지만 아 에스더가 나를 살렸구나. 에스더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이 마음들이 쌓여질 때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나를 살린 은인이야. 내 외로움 속에 정말 그 외로움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하고 실수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양육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성실함으로 가정경제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 가정경제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경제에 대한 개념을 그는 거기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곳에서 애굽에서 실패한 대신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전국의 실상과 더불어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배움과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신하들이 외국인이요 죄수인 요셉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일에 반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까지 주님은 7년 풍년과 7년 중년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고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형제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는 일들이 이 감옥에서 이루어진 요셉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자꾸 꼬여지고 힘든 지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그때서야 아 하나님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군요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우리한테 사용하셔서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 잊혀진 인생, 실패한 인생,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인생 에스더,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낙담하지 말고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그 에스더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놀라움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어버린 삼손,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눈도 뽑히고 정말 마지막 비참한 최후였지만 그러나 삼손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밀었던 머리가 감옥에서도 자라고 있었다고. 무엇일까요? 실패요, 희망이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여러분 한번 나누었을 겁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뭐 어려웠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그 미국 시카고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대로 잘 수가 없어서, 집에서 잘 수가 없어서 영하 20도, 30도 되는 그 교회 강단에 침낭 하나만 들고 누웠을 때 정말 세상에 혼자 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인생의 순간이었습니다. 아, 나 혼자 겪어야 되는 일이구나. 이 세상은 결국 홀로 걷는 인생이구나.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그 시간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만큼 제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데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가까이 하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오셨고 저희 가정을 만들어 오셨고 오늘 여러분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살아가는 어려움은 늘 새로운 어려움이 삶 속에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단 잉어인 코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잉어는 신기합니다.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크기가 5cm에서 8cm 정도까지 자라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놓아두면 15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광물에 방류하면 무려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항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조그만 뭐 겨울 속에 있는 거와 강에 방류된 그 이 코이라는 이 고기를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예,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가고 계십니다. 세워져 가고 계시고, 키워가고 계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으로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살수록 어려운 일을 캐내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 고비가 지나가면 좀 안심할 듯도 한데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나고 어떨 때는 겹쳐서 밀려오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뒤로 넘어져 주저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평안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안해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나타나는 그 이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결코 포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력과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일을 왕성케 하는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들